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천국이 너무 붐비니 점수를 계산해서 100점 이상을 얻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구제활동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3점을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저는 11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다시 1점을 추가했습니다. 겨우 4점입니다. 가만히 기억을 더듬은 후 또 말합니다. 저는 남을 비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사도는 0.5점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의 포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탄식하며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 천국에 갈 수 없겠는걸? 오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됐네, 들어오게. 자기 행함으로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오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외칠 때 주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유머 및 깊은 진리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사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세상에서 제일 쉽습니다. 의지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은 맡아 놓았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천국 가기 전에 이곳에서의 삶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최고의 삶일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말씀하시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 복종.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 복종.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에베소서는 그 어느 성경보다도 천국의 소망이 가득 넘치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행함에 대해서는 1절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천국이 보장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천국은 보장되었으니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까 하는 내용이 기록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간단히 정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감사, 이웃에게는 복종.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드려야죠.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100점 만점에 우리는 5점이나 겨우 맞을까 말까 하는데 얼마 전 토요 아침 기도회를 위해서 집에서 나오는데 선글라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에 나와 봐도 없고 집안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안과의사가 백내장이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선글라스를 항상 쓰고 다니라고 해서 그 후부터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마냥 찾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저보다 일찍 교우님이 오시면 밖에서 기다릴 것 같으니 그냥 교회로 향했습니다. 기도의 시간 약 30분 전에 도착했는데 그날따라 어느 교우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선글라스를 찾느라고 10여 분 더 늦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 마치고 집으로 천천히 간 후 집에 가서 천천히 찾아보았는데 까만 소파 위에 놓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선글라스가 까만색이거든요. 새로 선물 받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좋던지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딱 하루만 가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감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더 가겠죠. 여러분은 천국에 초대장 받은 후에 얼마 동안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가 넘쳤습니까? 일주일? 길어야 한 달? 더 되신 분 계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감사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 감격을 되찾는 길은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는 삶. 무슨 일이든. 다음에 그리 우리가 왜 이렇게 천국 감사가 늘 작아지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글입니다. 오래전 오해라는 글을 접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 제가 또 하나 붙입니다. 혹은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하게 불어넣어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매사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은혜를 연단 내지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도리어 시험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매사에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인간을 표현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호모 사피엔스, 지혜의 사람, 지혜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인간은 오해의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오해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생각되지만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연단과 시험으로 생각되지만 감사합니다. 축복으로 생각되지만 감사합니다. 앞부분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는 항상 맞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감사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축복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해의 동물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매일을 천국의 즐거움을 안고 살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오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더 크게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오해투성이, 하나님과의 오해를 푸는 길은 감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웃과 오해를 푸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함으로 오해가 풀릴까요? 우리들의 똑똑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분명히 이것이 해답일 줄 믿습니다. 그래도 지혜로우신 여러분들에게 왜 오해가 생기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지혜가 오해가 생기는 원인입니다. 지혜 동물은 오해 동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두 사람이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객관적으로 그 사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본 것이 서로 일치할까요? 월터 랄리의 경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시대에 최고의 모험가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제임스 1세가 즉위하자 대역죄에 몰려 런던 타워에 수감되었습니다. 옥중에서 그는 전 세계의 역사를 집대성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세계사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랄리 경은 창밖에서 벌어지는 큰 싸움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는 자신이 관찰한 것과 전혀 다르게 싸움 상황을 묘사하는 다른 목격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랄리는 세계사를 기술하겠다는 야심찬 꿈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보고 싶은 것과 볼 수 있는 것만 기록한 것뿐입니다. 결국 원래 십수권의 권으로 계획했던 세계사의 제1권만 쓰고는 집필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라는 세계 안에서 한 사건을 본 후 새로운 세계를 멋지게 창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묘하게 만들어진 인간의 신비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인간은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은 항상 다르게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오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건도 다르게 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저희 교회를 다닌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결혼도 하고 멀리 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두 청년이 두 장의 종이를 가지고 저에게 왔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재미있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저의 설교를 듣고 자기 나름대로 설교의 요약을 다시 글로 써보기로 한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느낀 점을 쓴 것이 아니라 설교의 요약을 자기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적은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설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가 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본 것을 인정할 때 정말로 큰 것을 보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피차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과 어긋나지 않은 영역에서 우리가 이웃에게 순종한다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할 때 우리는 진실로 주님께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의 영역에서도 서로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음 이야기들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는 뛰어난 관찰력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29년에 걸쳐 우주를 관찰한 끝에 당대 천문학자들보다 훨씬 정확한 행성의 위치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이론 연구 방면에는 소질이 없어서 놀랍도록 정확한 관찰 수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티코가 오직 자기 주관에만 기댄 연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자신의 한계를 실감한 티코는 독일의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케플러는 관찰력에서는 티코를 따를 수 없었지만 이론 연구 방면에서는 누구보다 탁월했습니다. 케플러는 티코가 정리한 천체 기록 자료를 분석하여 화성을 포함한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타원 운동을 한다라는 대담하고 획기적인 가설을 제시합니다. 티코의 정확한 관찰력과 케플러의 깊이 있는 연구 능력의 조합으로 그 유명한 행성 운동의 3법칙이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과학자들이 많으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세계 후반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요즘 DNA가 과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DNA를 처음 찾아낸 사람이 크릭과 왓슨인데 이 두 과학자가 그런 세상을 뒤흔들리게 하는 것을 발견한 계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연구를 시작하면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거르지 않고 무조건 말한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거르지 않고 무조건 말한다. 보통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난 것 중에 걸러서 말하지 않습니까? 체면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모든 것을 말하기로 하였고 어떤 말도 주의 깊게 듣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DNA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과학의 세계에서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피차 복종할 때 놀라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만 고집하고 그것만 맞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나라는 세계에만 살게 됩니다. 반면 이웃의 생각을 인정하고 이웃의 생각에 복종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세계를 동시에 살게 됩니다. 이 두 세계를 오고 갈 때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종할 때 천국을 이곳에서 이미 맛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웃과 생각이 다를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어긋나지 않으니 따라해보지, 따라해보지. 교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많은 경우 오해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감사한다면 우리의 오해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많은 경우 틀립니다. 못마땅하다고 느껴지는 이웃의 생각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께는 감사하십시다. 항상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십시다. 천국은 이미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얼마 전 작고하신 우리 장영희 교수님이 계시죠? 장 교수님은 당신이 재미있게 읽었던 책 바너비 스토리의 저자 타일러를 만나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책의 주제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여인이 세상에서 나고자가 된 남자에게 천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장 교수님은 짓궂게 저자에게 천사를 만나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심 그거는 어디까지든 소설 속 상황뿐이라는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느냐는 듯이 눈을 크게 뜨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물론이지요. 이제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나의 천사이고 나 역시 당신의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이웃에게 복종할 때 우리는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감사하며 복종하십시다. 이 땅에서 천사가 되십시다.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배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지혜의 동물이 아니라 오해의 동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말씀 따라 선하게 산다고 생각할지라도 이웃에게 복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웃에게 천사가 아니라 다른 존재로 나타나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손길 앞에서도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이웃의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이웃을 존경하고 복종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젠가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기쁨의 삶을 이곳에서부터 누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